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스냅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기면 핵합의 서명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 핵합의를 인정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에 따라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법원이 위챗의 내려받기를 금지하기 위해 앱스토어에서 위챗 앱을 제거하도록 한 미 연방 상무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방법원은 어제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습니다. 위챗 사용자들은 사용금지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는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위챗과 틱톡 앱을 내려받는 것을 20일 저녁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각 21일 오전 4시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약 19만 9천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내 확진자 수는 6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는 지난 5월 말에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안에서 식당이나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 쌀쌀해지는 날씨, 그리고 상업활동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미일 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초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가 총리는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25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스가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미국이 계속 도와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공급에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어제 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민스크 도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무장한 경찰들이 곳곳에서 물대포와 장애물을 써서 시위대에 대처했습니다. 한 벨라루스 인권단체는 AP통신에 이날 시위에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민스크의 벨라루스 내 몇몇 다른 도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민스크 등지에서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8월 9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의 사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외부 위협과 방해에 자신을 지키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적군함과 비행기가 자주 방해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1차 대응 절차를 분명하게 정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타이완이 자신을 지키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면서 갈등을 고조하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 비행기와 군함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3일 연속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재량권 있는 대표를 임명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접촉을 재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의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6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표로 내세웠던 인물들은 핵 문제를 협상할 재량권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권한 있는 협상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국제기구 대사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됐는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미북 간 공식 협상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1년 가까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징후도 현재로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이런 메시지가 원론적 차원인지 향후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측 협상 상대의 재량권 문제를 미국이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미국은 실무협상을 총괄할 인물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I'm excited to announce this morning that Steve Biegun is joining our team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당시 비건 대표의 북측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최선희 부상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과 남북한 협상대표회담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이 아닌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를 내보낸 겁니다. 비건 김혁철 라인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현지에서 수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실이 주최한 대담에서 권한 없는 상대와 협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When they meet with us again must be empowered. To be able to negotiate on all of the issues.
미국과 북한이 만나 양국 관계, 평화 진전, 인도주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협상 대표에게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가까스로 열린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측 대표로 나왔습니다. 김 대사는 하노이 회담 당시 베트남 주재 대사를 지냈고 과거 핵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노련한 외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6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 측이 결렬선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지침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고 앞서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다시 북한 측 상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건 부장관은 지난 7월 서울 방문 중 최선희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옛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주한미 대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협상할 권한 있는 카운터파트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측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대미 담화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지난 7월 30일 미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측에서 누군가 평양에 온다면 상대는 내가 될 것이다 혹은 나를 미국으로 초대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가 IAEA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빈을 방문한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각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합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윌코트 대사는 지난 16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코트 대사는 북한이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접촉을 재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으며 이것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이 될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 간 접촉소를 촉발한 것은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입니다. 폼페어 장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연설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신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Work going on between ourselves,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Japanese, the South.
같은 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된 질문에 홍수와 태풍 등 북한의 현상과 관련해 다시금 비핵화의 필요성을 되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행한 화상연설에서 국무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들의 이런 발언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 U.S. is open to and willing to engage on humanitarian talks. 아예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미 대남 외교를 관장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두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도 대부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기해 열린 노병대회 참석을 끝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7월 10일 조미 순회회담 같은 일은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며 대미 접촉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이 마코에서 미국과의 접촉을 지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뿐만이 아니라 미국 무선 라인이 뭐 지금 입을 닫고 있거든요. 유성군부터 시작해서 최선이 최강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모든 라인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미 이제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미 대화를 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거죠.
미국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0월이라는 옥토버와 놀랄만한 일이라는 뜻의 서프라이즈가 결합된 이 표현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뭔가 큼직한 뉴스를 내나 반전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미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5%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북한 핵 문제의 실마리를 푼다는 소식을 내놓는다면 선거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ig surprise, clear breakthrough, that would be very helpful to him. So I think just a like an announcement of more talks doesn't really.
트럼프 대통령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자신의 중재로 이뤄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관계 정상화 협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10월 이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11월 3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쌓은 친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경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곧바로 미북 협상이 재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몇 달간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선거 이전에 미국과 뭔가를 시작해놓고 11월 대선 결과를 맞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Kind of a deal. Maybe just better.
게다가 북한은 대북 제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연이은 수해와 태풍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받아내고 조만간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구미가 당길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야말로 정말로 위기 상황인 거고요. 인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자체의 어떤 복원력은 지금 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가장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원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10월 중 무엇을 주고받을까 하는 겁니다. 현재 워싱턴에는 두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가장 아쉬운 것, 즉 비핵화와 체제 해제를 맞바꾸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차로 북한 핵시설 폐기와 스냅백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푸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napback makes the most sense and it's no risk to the United States.
스냅백 방식이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제재를 풀었다가 이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워싱턴에서 폼페오 장관과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e is now the lead negotiator and she is the one who has the US portfolio and invited her for a visit to Washington.
이 밖에도 미북 연락사무소,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접촉과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 모두 북한에 아무런 진지한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Nei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or the Biden campaign has said anything about, you know, seriously engaged.
1990년대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며 북한이 현 시점에 미국에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confidence that he has the ability to accomplish.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지금은 양측이 암중 모색하는 단계라며 10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본격적인 진전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자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의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자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정보 수집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당 최대 1억 3천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17일 미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당 하루 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 5천 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당 산정된 금액은 약 2,010만 달러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미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억류 중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집니다.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의 목소리만이 반영됩니다. 물론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통해 북한의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인이 요구한 60억 달러가 북한의 국내 총 생산 GDP보다 많다면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going to collect out of a fund, a special fund created by the U.S. Victims of Terrorism Compensation.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원고가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기금이 충당됩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과 최근 미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문 씨의 항소심 판결을 다음 달 8일 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문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문 씨가 술과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위장회사를 내세워 돈 세탁을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 변호인 측은 문 씨가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미국 측이 주장하는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인도 요청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올해 정책 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북한인권법 제2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2조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 발간 여부가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해왔지만 이인영 장관 취임과 함께 남북교류 재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개 보고서 발간에 신중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현 정부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또 정부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인권 문제가 또 전면적으로 부상을 하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의무감하고 남북 관계를 다시 재개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당면 목표하고의 긴장 관계가 지금 이런 행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점에서 남북 간 특수관계를 앞세우는 입장은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 인권 정책이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나 뭐 여기에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통일부 소속 기관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전년도에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공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도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와 매년 용역 계약을 맺고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백서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과 함께 활동 영역이 줄었고 올해는 정부의 탈북민 조사 대상 규모 축소 방침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정부가 민간단체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국가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조차 공개 보고서를 제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서만 개선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공무원들만 보는 비공개 보고서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정책을 쓰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윤 소장은 정부의 정보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북한 인권 관련 조사는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추후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 출범으로 관련 민간단체들은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찾으면서 정부 기관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가 북한 인권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며 이런 기조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유엔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년간 북한 등 국제 인권 개선 활동에 참여해온 서 교수는 앞서 지난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한국인 최초로 위원에 선출됐으며 내년부터 4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18일 서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 새롭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핵심 기관이라고 불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셨는데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하나의 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해서 주로 국가를 직접 다루는 일은 하지 않고 주제별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그 인권이사회의 그런 거와는 달리 어떤 국제규약이기 때문에 조약에 의해서 그 173개국이 그 조약에 가입을 했고 그 가입한 나라들은 매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자기들이 인권이 어떻게 규약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18명의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규약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네. 그럼 18명의 국제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런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니터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그런 규약에 의한 인권 그 의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은 개인 그 진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인권 침해가 심할 때 그 인권 침해가 그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어떤 시민사회가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예, 진정한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네. 그런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은 한데요. 사례는 없었던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중반쯤부터 규약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정도 북한이 할 수가 있는데, 진정은 개인이나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북한이 아마 북한에 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북한이 이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가입해 있고 그런 진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그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시민사회가 그걸 한다는 것도 힘든 것이, 실질적인 그 뭐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사실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예.
네. 한국 내 대북 인권 단체들이죠. 북한 인권 시민연합, 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자문 등 여러 지원을 해오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지금 북한이 이 자유권위원회하고는 긴밀히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정치화돼 있잖아요. 그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이 소위 진보 진영과 이 보수 진영 간에 굉장히 이견이 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을 보는 시각은 사실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굉장히 뭐 한 거의 2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유엔의 어떤 위원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 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인권 활동이 조금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좀 인내하고 또 국관 인권 관련해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다루는 분야가 아주 광범위한데 어떤 문제에 주력할 예정이신가요?
예,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최근의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이 디지털 기술과 인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사회 변화가 새로운 인권 문제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상당히 유엔 메커니즘이 인권 메커니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특히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권의 이 제도가 따로 발전돼 왔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뭐 어떤 신기술 시대에는 더욱더 그 같이 봐야 되는 한 인권 문제가 뭐 딱 자유권이다, 사유권이다 이렇게 나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 위원회가 이렇게 굉장히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제도의 어떤 그 혁신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봐서 그 분야에서 제가 좀 더 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엑스퍼티스를 좀 활용해서 좀 제도의 발전을 깨닫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네. 끝으로 비정부기구인 휴먼 아시아 대표로도 활동하셨는데 새 위원으로서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뭐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미디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더 좀 높아지고 좀 관심들이 좀 높아져서 꼭 뭐 북한과 한국뿐 아니라 좀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서창록 고려대 교수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을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 전쟁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북한 내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된 배경에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조기 바로 아래 그대들은 잊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힌 검정색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UH-60 헬리콥터가 주위를 돌며 추모 비행을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18일 오후 올해 미군 전쟁 포로와 실종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존 하이튼 합참차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군은 다른 이들의 오늘을 위해 자신들의 밝은 내일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약 8만 2천여 명의 미군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을 절대 잊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일, 라오스, 캄보디아의 숲과 정글뿐 아니라 솔로몬과 필리핀 섬을 포함해 태평양과 대서양 모든 해안에 뛰어들 것이며 한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전역 등을 남김없이 샅샅이 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은 절대 전사한 전원을 놓고 오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찾기 위해 의연하게 행동할 것이며 가차없이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은 1979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에 미국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18일을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로 선포한다면서 특히 올해로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0만여 명의 미군 장병의 희생과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모든 미국민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명예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실종된 이들을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유가족들의 오랜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은 7,8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되찾은 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약 208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29구에 불과합니다. 2018년 미북 회담 뒤 북한은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를 송환했지만 비무장지대 인근 화살머리 고지 등에서 공동 발굴하기로 했던 사업은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8년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 관여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18일 VOA에 당시 미군 유해 송환은 미북 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 미국 사이에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We opened the door of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U.S. as well.
브룩스 전사령관은 북한이 당시 송환 문제에 매우 진지하게 임했다며 좌절감을 야기하는 전통적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유해 송환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맞춰 최대한 많이 송환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브룩스 전사령관은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북한이 당시 취했던 전문성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유해 발굴 사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8년 송환된 55개 상자의 유해는 대부분 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신흥리에서 발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그해 9월 북한 내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제안하고 북한군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과 북한은 당시 화살머리 고지 외에도 장진호 인근의 공동 유해 발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유감스럽게도 북한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왔다며 이 때문에 장진호 인근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They began to create a list of cost items and it became unreasonable and it halted the discussion in early 2019 about the Changjin Reservoir.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가령 북한은 발굴 장비에 대해 필요 수량의 3배에서 4배를 요구했다며 명백히 다른 목적에 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 측은 발굴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과 미국 인력의 체류 비용 등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게 돼 지난해 초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준비가 될 때 스스로 걸어 잠근 문을 다시 열고 나올 것이라며 공동 유해 발굴이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뒤 전사 처리된 제임스 벤 플린트 장군의 외아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후 중국을 거쳐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4월 6일 미 뉴욕 타임즈 신문의 일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건장한 군인의 사진과 함께 이 군인의 실종 소식이 실렸습니다. 실종된 군인은 바로 제임스 벤 플리트 2세.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벤 플리트 2세는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를 따라 B-26 전투기 조종사로 지원해 1952년 3월 14일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1948년 6월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벤 플리트 2세는 1949년 10월에 끝난 그리스 내전에 공군으로 이미 한 차례 참전해 또다시 해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명령을 받은 직후 어머니에게 쓴 편지엔 한국전에 참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편지 중 일부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제가 어머님의 남편을 지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모든 인간에게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아버님을 돕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행동하는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 입국 후 닷새 후인 3월 19일 아버지 제임스 벤 플린트 장군의 환갑잔치에 참여해 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한 채 아버지의 생일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짧았던 행복한 시간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52년 4월 4일 새벽 1시 5분 벤 플리트 2세는 승무원 존 맥칼리스터 중위와 기관병 랄프 펠프스 일병과 함께 B-26 폭격기에 올라탔습니다. 압록강 남쪽 50마일 지점에 있는 선천에 대한 정찰 폭격 임무로 그의 네 번째 작전 비행이자 첫 단독 투입 비행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벤 플리트 2세의 폭격기는 다시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벤 플리트 장군 역시 아들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곧이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벤 플리트 장군은 아들의 생존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수색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휴전 이후인 1954년 3월 벤 플리트 2세는 전사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뒤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벤 플리트 2세가 사실은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후 중국을 거쳐 러시아 강제수용소에서 색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이 최근 나왔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 맥크리스천 주니어는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국전쟁 역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외삼촌 벤 플리트 2세가 실제로는 살아남아 북한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벤 플리트 2세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6개월 뒤 중국군에 넘겨졌습니다. 중국군은 적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로로 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벤 플리트 2세의 군인식표를 공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맥크리스천 주니어는 이어 벤 플리트 2세가 중국에서 다시 옛 소련으로 이송돼 강제 수용소인 시베리아 군락에 수용됐다고 증언하며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육군정보국 참모차장을 지냈던 자신의 아버지가 확인한 정보라고 소개했습니다. 맥크리스천 주니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벤 플리트 장군이 개인적인 지도력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뿐 아니라 이후 약 70년간 미한 협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 James Van Fleet, through his personal leadership, had a major impact on U.S.-Korea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한편 이날 화상 세미나에는 벤 플리트 부자 후손뿐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당시 상륙군을 지휘한 에드워드 알몬드 미국 10군 단장, 장진호 전투의 영웅 에드워드 스미스 미국 해병 1사단장, 흑남 철수작전 지역의 에드워드 포니 해병대 대령 등의 후손들 역시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참전한 한국전쟁에 대해 회고하며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며 한국전쟁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위챗과 틱톡 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새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고강도 규제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18일 중국 기업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각각 소유한 메시지 앱 위챗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민군융합 전략에 활발한 참여자이자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과 협력 의무가 있는 위챗과 틱톡이 위치 검색 기록 등 미국 국내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기 위해 이런 앱들을 이용할 동기와 방안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위챗과 틱톡 사용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챗은 20일부터 사용 자체가 금지되며 틱톡의 완전한 사용 중단은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챗과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 ITC 기업을 통해 개인산업 정보를 탈취했다고 지목된 다수 사례 중 하나로 미 정부는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ITC 기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발표한 미국의 대중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한 중국 기업이 미 기업의 보안 취약성을 제기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JT 등 자국의 기업체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중국의 안보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법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미중 간 사이버 안보 갈등의 핵심 사례인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2019년 5월 상무부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한 이후 관련 제재의 대내외적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사전허가 없이 미국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효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5월 이를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이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진행된 대담 중 화웨이 사태를 거론하면서 화웨이를 이용했던 국가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품을 통신체계에 배치함으로써 치러야 할 실질적 대가를 지금쯤 깨달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ve not come to recognize the real costs connected with putting untrusted vendors in their systems.
폼페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는 중국 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서구 기술이 통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8월에는 수출 관리 규정 재개정을 통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21개 국가에 위치한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 38개를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하며 이들이 미국의 기술을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화웨이와 JT를 미국 통신망의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며 이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군사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 탈취를 자행해왔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가 미 경제 안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17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산업 간첩 행위가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정보 지적 재산에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 publicly acknowledged that the FBI now has over 2,000.
레이 국장은 FBI가 현재 중국과 관련된 2천 건 이상의 방첩 사건을 조사했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많은 무인도와 산호초, 모래톱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8월 말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은 영유권 분쟁 지역을 군사 기지화하고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크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산호초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도 포함된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만든 인공섬을 해양경찰과 사법당국의 선박이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2016년 유엔 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소 규정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국제중재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고 국무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이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다른 관계국들을 압박하는 것과 갈수록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물과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국의 활동에 깊게 관여한 중국인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상무부는 이런 활동에 관여한 중국의 24개 국영기업을 별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이 제품을 이 24개 기업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거나 물건을 보낼 때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 같은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중국해와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의 다양한 상거래, 유학, 비자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추가적인 인공섬 군사 기지화와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인접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이익에 전적으로 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